로마서 61번 메시지. 그분의 의에 따른 그분의 거룩을 통한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 우리가 로마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피상적으로 읽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분의 의에 따른 그분의 거룩을 통한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들 분배, 의, 거룩, 영광을 갖습니다. 앞부의 메시지에서 지적했듯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배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배의 사실이 로마서 구석구석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반대로 의와 거룩과 영광은 바울에 의해 명시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그분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분의 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분배는 그분의 거룩을 통해서 됩니다. 이것은 그분의 분배가 거룩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기반인 의. 로마서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었다고 말합니다. 3장 21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3장 25절,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을 말합니다.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의의 선물을 언급하고 5장 21절에서는 의를 통한 은혜의 왕노릇함을 언급합니다. 8장 10절에서 그는 우리 영이 의를 인하여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로마서에서 의는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발판이요, 받침대요, 기반임을 지적합니다. 삼일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의 분배는 그분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나 미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의 없이는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도 발판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중대한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갑자기 의가 없어진다면 우주는 붕괴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의 위에 건설됨을 계시합니다. 또한 인간의 정부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 안에 의가 없다면 정부는 타락할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사회나 우리 개인 생활 안에 의가 없다면 사회와 우리 개인 생활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의는 만물이 그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떠받치는 기반입니다. 하늘들과 땅과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의 세 부분,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으로 분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의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분배는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많은 거래가 발생합니다. 이 거래들은 반드시 항상 의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배를 위한 첫 번째 기본적인 요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요구들과 거룩과 영광. 신성한 속성들 중 세 가지, 의, 거룩, 영광. 이 세 가지가 우리 위에 요구들을 얹어놓습니다. 의는 죄와 대비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곧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검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하염은 하나님의 거룩을,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검은 죽이고 불은 태워버리며 그룹은 감시합니다. 사람은 타락했고 죄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의해서 가로막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들은 이루어졌고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길은 다시 한번 열려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구들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세 부분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은 로마서의 기본 구조를 형성합니다. 로마서는 몇 가지 부분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과 정죄에 관한 부분과 뒤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됨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각각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은 바로 로마서의 구조와 관계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 부분 중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올바른 대답은 우리가 성화의 부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과해 나갔지만 아직 영화롭게 됨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땅 위에서 우리 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성화에 관한 부분 안에서 보내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나는 50년 이상을 이 부분 안에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당신이 보내야 하는 시간의 길이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길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됨에 관한 부분 안에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에 관한 부분 안에 있는 동안 영화롭게 됨에 속한 뭔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됨의 미리 맛봄,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다가올 영화롭게 됨의 미리 맛봄을 체험합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는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또한 만일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제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그들은 이렇게 따질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합법적이고 엄격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합법적이고 엄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해도 그분은 쉽게 내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내게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념은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분이신 그분은 우리 중 누구보다 더 엄격하고 더 합법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아버지께 직접 갈 수 없습니다. 탕자에게는 그를 찾고 그를 발견하는 목자, 아들이 필요하며 또한 그가 깨어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빛을 비춰주는 여인, 그 영이 필요합니다. 오직 아들의 찾으심과 발견하심과 그 영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만이 죄인들은 아버지께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의 구속과 그 영의 빛 비추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분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만일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들일 근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들의 구속하는 죽음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분명히 그분의 의에 따른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떠나서는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거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길이 없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운 요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자 한다면 그분은 자신을 불의한 위치 안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의 분배는 반드시 그분의 의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죽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멸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리인으로 제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가 죽을 때 하늘에 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령 당신이 주스를 컵 속으로 분배하고 싶다 합시다. 그러나 당신은 그 컵이 깨끗하지 못함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스를 그 더러운 컵에 채운다면 그 주스는 마시기에 적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스를 컵 안으로 분배하기 전에 당신은 반드시 먼저 컵을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전에 그분의 아들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들을 씻으시려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된 그릇들이 되므로 삼일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준비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속으로 분배하실 수 있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의롭게 됨. 우리가 지적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역시 십자가로 가서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은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눈에는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보다 더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의롭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죽기를 거절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재물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의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공평치 못하게 대할지도 모르며 우리의 소유인 재산을 합당하게 다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씻음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며 매일 이 사실에 따라서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떤 믿는 이가 천연적으로 생활한다면 그는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다면 그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면에서 의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미 죽은 사람들 안으로만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죽음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 역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만족해 하기 위한 만유를 포함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 데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여전히 그들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분배할 수 없으시며 오직 이미 죽은 자들 안으로만 자신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전히 천연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고 죄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당신 안으로 분배하실 위치를 갖지 못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당신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만이 그분의 의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께 그분 자신을 당신 안으로 나눠줄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의 체험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로서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의에 따른 하나님의 분배입니다. 거룩과 부활. 6장 19절에서 바울은 성화에 이르는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의가 우리를 거룩 안으로, 성화 안으로 안내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삼일 하나님의 분배는 그분의 거룩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분배의 과정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를 위한 것이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있는 거룩의 바로 그 요소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를 발화시키고 우리를 낳으며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전부 생명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먼저 예수를 말한 다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죽음과 관계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명칭은 부활과 생명의 나눠줌과 관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예수와 관계되고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됩니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수속이요 그분이 일을 하시는 방법인 반면에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수속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떠받쳐지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속으로 분배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떠받쳐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나눠줄 수 있는 위치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에 따라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안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 거룩한 본성은 우리를 싹트게 하고 우리를 낳으며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우리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룩한 요소입니다. 이 요소는 우리를 발화시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의 긴 과정을 포함하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내 계속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성화는 부활의 과정을 통해 발생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것과 부활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은 사실상 한 사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부활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인 동시에 우리의 성화입니다. 거룩과 성화의 차이는 거룩은 그리스도의 바로 그 요소를 나타내는 반면 성화는 그 요소의 활동을 나타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의 과정 아래 있을 뿐 아니라 성화의 과정 아래에도 있습니다. 거룩한 요소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속에서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천과 영화롭게 됨. 로마서는 의와 거룩의 속성들 뿐 아니라 영광의 속성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승천 당시에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것이며 그분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성도들의 영화롭게 됨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상은 로마서 8장에서 발견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면 그분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노라고 합니다. 온 피조물이 썩어짐의 노예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열렬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됨에 따라 또한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갑니다. 성화로서 우리는 영화롭게 됨에 미리 맛봄을 누립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영화롭게 됨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였고 그분과 함께 하늘들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하늘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들 안으로 이끄셨고 또 그분은 하늘들을 우리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화뿐 아니라 영화롭게 됨도 체험합니다. 승천 안에 있는 것은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영광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의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은 거룩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의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거룩을 통해서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이르도록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의 결과가 영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하거나 우리 가정을 방문할 때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심지어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책의 깊은 것들을 열어주신 주님을 얼마나 찬양해야 할지.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봅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의에 따른 것이며 그분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심과 활동과 움직임과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발화시키고 우리를 낳으신 다음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성화는 변화와 본받음을 내포합니다. 성화의 과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된 결과는 영광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는 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광, 곧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분배에 있어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의가 하나님의 수속이요,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처럼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될 그때가 바로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때입니다. 로마서 8장에 계시하듯이 우주는 이때를 열렬히 고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애타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방법으로 표현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오늘날 모든 지방교회는 삼일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표현의 축소판이어야 합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아, 교회들을 보라.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볼 수 있다. 사단이 이것을 볼 때 그는 이것이 삼일 하나님의 분배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으며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가정의 결과는 영광입니다. 이것은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닌 간증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기반과 하나님의 거룩의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안에서 계시된 바 그분의 의에 따른 그분의 거룩을 통한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삼일 하나님의 분배입니다.